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신자들은 일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 때면 문득 주여 하고 읊조리고는 합니다.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라면 더더욱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 때나 쉽사리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음 내킬 때 주인이신 하나님을 불러댄다는 것은 그리 당연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불러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더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핵심적인 답으로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이제 답하죠. 원래도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는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처지에 놓여있는 존재인데 죄라는 문제까지 겹쳐서는 하나님과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그려내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근본 현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정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펼쳐보면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다섯 개의 제사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인데 그중 1장부터 3장에 보면 처음 세 제사가 한 장에 하나씩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에 번제가 그리고 2장에는 소제가 3장에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나오고 있고 이 제사를 3대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제사에는 공통점이 있죠. 1장 9절에 보시면 번제를 설명하고 이렇게 1장 9절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2장 2절 소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2장 2절 끝부분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마칩니다. 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5절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설명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사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제사지만 모두 화제라고 불리고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향기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시면 그에게 얼굴을 찡그리실 그런 대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향기로운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좀 더 직접적으로는 가라앉히는, 진정시키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여호와를 진정시키는 향기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향기가 올려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진노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원할 때면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등장해서 자기 좋을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지은 것인데 그렇게 완공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은 주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인데 성막이 세워지자 영광이 심지어 충만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겨나죠. 35절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 하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용건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시곤 했는데 시내산 근처에는 어떤 사람도 동물도 접근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경계하셨던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공간, 이 성막에는 그도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모세마저도 접근할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 것인가?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자, 이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시내산에 오도록 광야에서 불평으로 일관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바로 레위기 앞에 얼마 전에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멸절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이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니 쉬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동거는 어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파멸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되는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사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가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간단히 1장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 전형적인 절차가 1장 2절에서 9절 사이에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소로 번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최상의 수컷을 준비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송아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송아지는 아주 값비싼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숫송아지 우리나라 시세를 찾아봤더니 600만 원 위아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었을 테니 얼마나 그 값비싼 재물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재물을 준비해 와서 성막에 준비해 오는데 헌제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란 말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지그시 대고 누르는 이제 그런 행동을 가르치죠. 이런 행동을 통해 이 재물이 자신을 대신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죽이죠. 자, 죽인 송아지에서 먼저 피를 빼서는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피를 뺀 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토막이 난 재물을 받아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토막 낸 부위 전부를 불이 타오르고 있는 제단 위에 올려 태우게 되죠. 자,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불사르는데 불태워 전부를 불태우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물이 최고 등급의 송아지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송아지 고기를 불위에 굽는 셈이죠. 질 좋은 고기를 구우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을 것이 분명한 그 고기를 잘 구워졌는데도 불에서 내릴 생각이 없이 끝까지 태워버리는 데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사의 이름이 번제입니다. 불태워 불사를 번자를 써서 불에 태워 없앤다는 것을 뜻하는 이제 번역어인 것입니다. 자, 이 제사를 드릴 때 헌제자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제사를 굳이 드려야 하는가? 참 부담스럽기에 그지없구나. 안 드릴 순 없을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600만 원쯤 준비해서 와야 한다면 꼭 이번 주 예배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편에 따라 1장에 보면 소 말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정 그도 없으면 작은 새 두 마리를 바쳐도 됩니다. 그런데 형편이 가능하다면 송아지를 바치는 게 맞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늘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가 가르쳐주듯 이들의 주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를 자주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귀한 짐승을 태워 없애버려야 한다니 아깝기 그지 없었겠죠. 그런데 번제라는 제사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깝기 그지 없는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런 제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은 명하시는 것인가? 자, 헌제자는 제물의 머리를 손으로 눌렀다고 앞에 말하였습니다. 그게 안수였죠. 자, 이 행위를 통해 그 비싸서 내놓기 꺼려지는 그 제물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 귀하기 그지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듯 죽여서 아예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이 제사에 드러난 의미이죠. 제사는 이런 그 번제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제사의 의미는 제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아주셔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같은 기대가 여기 들어설 틈이 없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 뭔가 더 멋있어지거나 형편이 좋아지거나 할 그런 생각이 들어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자신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 상태가 되는 것이 1장 9절이 말하듯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 앞에서 말씀드렸듯 진정시키는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는 것,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첫 번째 제사 번제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표가 이 사람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무로 돌려버리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불태워 없앤다는 데에는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는 불평이 그것이었죠. 자, 이들의 이 불평은 틀린 말이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진실을 발설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아니 죽음보다도 더한 소멸을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번제가 가리키듯 자기가 불타 없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기묘한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거함이라는 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그 땅, 약속의 그 땅은 이상스럽게도 자기를 소멸시킬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열리는 그런 땅이라고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는 이렇게 번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들이 이어지고 있죠. 진노의 대상인 자기를 다 태워버렸는데도 이어지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인 소제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도 역시 화제이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에 이어서 나오는 소제라는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2장 전체가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제사를 소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말 표현에 고기나 생선을 쓰지 않은 음식을 바탕 소자를 써서 소라고 이제 부른 데에서 이 번역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는 곡식재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곡식재물이라고 전부 소제인 것은 아닙니다. 뒤에 다른 제사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번제에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소제의 일반적인 절차가 소개되고 있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요리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가루들을 가지고 요리한 경우들이 나오죠. 가루를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또는 냄비에 튀겨서 요리하여 바치는 여러 가지 경우에 제사가 이제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는 소제에 드릴 때 그 동반되는 유의사항이 언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에는 첫 소산으로 드리는 소제가 이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고운 가루를 제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번제에서 흠 없는 동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기 이번에도 곡식을 준비하는데 최상품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처럼 최상급 그 곡식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유향은 그 온나무과라고 하는 그 유향수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말합니다. 자, 성막의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낼 때 이 유향을 이제 사용하기도 했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제 바치러 가는데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말고도 번제와는 다른 점이 여기 확인이 됩니다. 번제와는 달리 이 제사는 제물 전부를 불사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금의 가루만, 한 움큼만을 태우게 하시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리시죠. 자, 그러니까 번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불사르게 하면서 이렇게 드리면 화제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제에서는 제물을 남기시면서도 번제와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죠. 자, 이 점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에게서 좋은 것을 싹 가져가시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게 됩니다. 자, 번제에서 하나님께서 최상급 고기를 마련해서 그것을 불태우도록 하신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이스라엘로부터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그렇게 좋은 것은 하나도 먹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게 있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도 아니고 또 부족한 게 많아서 연금이라도 받듯 때마다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받아서 삶을 영위하시는 그런 존재도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제사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눈길을 끄는 이 제사의 특징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거기 누룩과 꿀은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룩에 대한 경계는 성경에 심심지 않게 나오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누룩을 나쁜 교훈들이 퍼져가는 것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누룩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히 지금 이 레위기 정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출애굽 전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그 밤에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러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어서 이후 매년 유월절부터 7일 동안을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로 지키게 되죠. 자, 이처럼 누룩을 넣지 않는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근데 누룩뿐만 아니고 이 제사에서는 꿀도 넣지 말아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교병은 쓴나물과 먹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꿀을 안 넣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대체 왜 그러면 꿀일까? 꿀을 안 넣어야 될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해보았는데 왜 굳이 꿀을 금지하시는지는 확정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꿀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 그 가뭄에 처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간 일이 있죠. 자, 거기 총리로 있던 요셉이 자기 형들인 걸 알고 막내 동생 데려오기 전에는 곡식 못 준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일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동생 데려가야 곡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전에 요셉을 잃었던 기억 때문에 막내 아들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막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한동안 애굽으로 가지를 못하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막내 아들을 애굽의 형들에 딸려 보내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막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자칫하면 상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특산물을 선물로 준비시키죠. 그때 여러 가지 향품과 함께 이집트에 보냈던 것이 꿀입니다. 자, 그렇게 딱 한 번 등장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꿀이라는 말이 다섯 번 등장을 합니다. 자, 한 번은 만나가 어떤 맛인지를 설명할 때 꿀 섞은 과자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네 번의 경우는 전부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썼던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때 나오는 말이 꿀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 꿀을 넣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꿀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늘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려울 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선물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련하신 미래를 설명할 때 쓰였던 방식으로 그렇게 늘 좋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소재에서 이 꿀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제사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한테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면 꿀이야말로 아주 어울리는 재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대로 바칠 수 있는 것 하나를 이스라엘로부터 금지하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지금 소재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떠올리는 무교병 같은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떠올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지내며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번제는 값비싼 재물, 곧 가장 비싼 것인 자기 자신을 바쳐서 또 그것을 불살라 없앰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자, 소제는 이에 더해서 보통은 번제 다음에 소제를 이어서 드리곤 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은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의사항을 잘 따른다면 흥미롭게도 과거의 일은 분명히 기억하면서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 이 행동을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저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소재가 이런 고백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출애굽 내내 이스라엘의 여정에 들어 있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불길한 운명을 자주 예감했습니다. 자,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던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던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이죠.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자주 의혹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들을 안심시키는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자, 홍해에서 앞에서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서 피할 곳도 없는데 이제 뒤에서는 죽음의 세력이 애굽의 정예 부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을 때 사방 어디에서도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었던 일을 이들은 겪었죠. 그래서 이들은 미래를 걱정했고, 그리고 진지한 걱정 끝에 미래는 자신들이 챙기겠노라고, 그래서 이 여정에서 이탈하겠노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자꾸 반복했던 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대체 너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데 도대체 너희 걱정이 무엇이란 말이냐? 하고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은 여러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 위기 때문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 동안에도 이들은 굶어 죽지도 맞아 죽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그들의 미래, 이들의 운명은 이들이 신경 쓸 과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소재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미래도 그분이 펼치실 것이라고 이 소재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재의 마음을 제대로 담는다면 소재는 이런 고백을 담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꿀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넘어서 이 제사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사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라고 되어 있죠. 9절에도 보시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라고 되어 있죠. 기념물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조금만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것은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하는 식으로 이 행동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이 행동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상기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제사를 받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상기시키는 것인가? 자, 이에 대한 단서가 13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의사항이었는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재에는 항상 소금을 넣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도 있듯이 소금은 늘 언약의 소금이라고 구약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금은 늘 언약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소재는 언약을 기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재를 받침으로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누구한테 상기시키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인 것이죠. 자,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년여간 출애굽하여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심한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주도권을 쥐고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눈길을 돌리셨고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그들을 해방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시내산 아래에 불러놓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 언약관계에 놓인 이스라엘의 특별한 명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려고 하셨는데 이런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형편없는 파트너였죠.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관계에 따라 이들과 동거하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셔서 상세한 계획을 전달하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도 건네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지침을 주시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좀 전에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행방이 묘연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니까 자신들을 인도하던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없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특별한 관계, 이 언약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작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죠.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가 어떤지도 잘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이 관계도 파탄에 이를 것인가? 우리는 묻게 됩니다. 자, 소재가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이 제사를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사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큰 부담이 될 일이었습니다. 무슨 최상급 곡식을 준비한다고 한들 거기에 기름을 잔뜩 붓고 유향으로 향기가 진동한다고 한들 이스라엘의 행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관계를 과연 기억하고 싶으시겠는가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과도 같은 언약 체결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에 차지 않게 자기들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종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놓으라고 지금 여기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잠시 비운 신방을 외간 남자로 채운 새색시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신부의 모습에 대체 격분하지 않을 신랑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이들과 이렇게 하잘것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결의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소제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이렇게 상기시켜라.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못난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면 저희는 파멸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꼴이라는 점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지 않으신다면 저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탱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간구를 이 소제로, 이 제사로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켜낼 것이다 하고 이 소제를 통해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금은 절대 없앨 수 없는 물건을 상징했습니다. 자,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 물에 녹여버려도 물이 사라지고 소금만 남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관계를 지켜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 번제에 이어 소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자신을 불태워 없애야 가능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제를 통해 그 다음 사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불태워 없애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를 불태워 없어진 그 공간, 거기는 이를 그르친 나는 사라져버린 그 자리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자리를 다 채우시는 것이죠. 이 관계는 이와 같은 동거로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면서 이런 사실을 직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가만히 보면 나에게는 좀 이상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행동이죠. 자, 때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삐죽삐죽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이게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 것이 이런 못난 모습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면 튀어나오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할 그 상황에 참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와 같은 못난 면모가 불쑥 튀어나와 이를 망쳐놓곤 합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게 이를 그르셨던 일이 여러 번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날은 어떨까? 그동안 인생의 교훈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는 좀 잘하게 될까? 그렇게 자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덧 그 교훈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본성은 또 이를 그렇게 몰고 갈 공산이 크죠. 아마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 또 이상하게 행동하여 아주 중요한 일을 그르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무서운 현실이, 이와 같은 공포가 이스라엘의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들은 우리가 그렇듯 자신들이 누구인가 아직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정체를 아시니 이런 면모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실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소제를 드릴 때마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낼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맹세를 듣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아무 때나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맹세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맹세하신 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소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시선 아래에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아시는데 왜 저희와 같은 자들을 깊은 관심 가운데 바라보시고 또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인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이렇게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께 저희를 맡깁니다. 저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죄로 늘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 앞에 계시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탁하여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